아벨의 예배. 창세기 4장 4절과 6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김 목사님이 눈 수술을 하셔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 목사님의 눈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로마서 강해를 8장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잠시 중단하고 새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새삼교회 레졸루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러면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평생 가지고 가는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이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두 사람의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자세나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같은 부모의 자식의 형제입니다. 그렇죠? 또 같은 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환경과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자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들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거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성경의 맥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처럼 대조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유로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전부 다 아벨에게 속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예배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찾은 열쇠가 뭐냐? 믿음으로라는 거, by faith. 믿음으로라는 저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 차이점을 구별하는 데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도 그의 부모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들 두 형제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무엇을 가르쳤을까, 뭐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그 미루어 짐작해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의 결과를 유추해보면, 아벨은 그 가르침을 믿었고 그 가르침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한 반면에 가인은 믿음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침에 따라 한 일과 가르침을 따르지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가르침을 따른 일은 뭐였고, 그럼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이 다른 제물 형태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돼요. 그의 예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을 드리든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든지,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든지, 그 예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자신도 함께 받으신데,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얘기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란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예물을 드린 차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뭔가라고 받을 때,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배는 동물을 잡아 드렸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즉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그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받은 가르침의 내용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참된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기쁨이 되게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함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지 않으면 마치 가인이 선택한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지식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처럼, 그래,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나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땅의 열매 중에 일부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드린 예물은 그냥 시시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드린 농사의 첫 열매고 굉장히 근사한 그런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거야.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곡식을 드렸어. 잘 드렸어.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일 뿐 믿음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행위가 아닌 자신의 의로, 자아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가인의 예배는 가인과 그의 예배 둘 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그의 직업이 양치기이기 때문에 손쉽게 짐승을 취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벨은 짐승을 취하여 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드리는 것이 직업하고는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업이 양치는 거기도 양을 드리는 건 아니었을 거라. 그렇다면 아벨을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벨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 도대체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는데 믿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받은 가르침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뭐냐?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드리는 일이며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제물이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의 힌트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이 창세기 15절은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 희생 제물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입히셨던 가죽옷을 보기도 합니다. 그 가죽옷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동물의 가죽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은 죽음의 결과이고 피 흘림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 그분의 의의 옷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이 가르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듣기는 들었어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 회개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이런 것이 다 선포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이해된 말씀을 믿는가 하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야. 잘 될 거야. 곡물 중에서도 최상급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가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우리는 죄인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도 그것은 가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심판은 바로 뭐냐? 죽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을 예배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 하는 것이 아벨이 갖고 있었던 예배를 드렸던 가장 키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세리와 같은 회개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하러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그냥 매일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가는 거니까 라고 오십니까? 정말 교회 가는 때가 예배하 드리는 것이면 나는 여러분 죄인이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나의 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가 커진다는 것은 내가 죄를 크게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점점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날로 날로 더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과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에는 우리 자신이 더러운 죄인으로서 자신의 철저한 죄악됨과 정죄함 받은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와 우리 죄 때문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3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길뿐입니다. 이것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 우리는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볼 수 있는 반응들이 또 있습니다. 가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흠칭되는 거예요.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 그러니까 7일 동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지닌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참 대견하고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점수는 뭡니까? 탈락해요.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 잠잘 때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에 증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에 만족하고 드렸던 가인의 예배에서 드디어 그 실체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과 6절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났어요. 제물을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 여러분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온통 분노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되면 어떻게 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이거 나오잖아. 그 애니메이션처럼 가득했다는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가인이라면 가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저는 내가 가인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가인 화가 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거절감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감히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거절하시다니 하나님 도대체 뭐가 못마땅하신 것입니까? 라는 것 때문에 분노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분노가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잘했다면 왜 네 안색이 변하냐라고 하나님께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인의 분노가 옳은 분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옳은 분노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드려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너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이거는 완전히 죽어야지만 10점 만점에 10점이지. 그렇다면 가끔은 우리가 너가 잘못했다. 네가 드린 거 내가 안 받겠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면. 우리는 잘못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난 이건 안 받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면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가인처럼 하시겠어요? 퀘스천을 남겨놓겠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인의 이러한 행동은 가인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인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가인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아 도취에 빠진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뻐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구약에서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야단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잘못했을 때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고 죄인이고 언제든지 그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내가 잘못된 거면 저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점 만점에 10점 퍼펙트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거 잘못이군요.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인지 몰랐어요. 아버지 이거 무엇인 잘못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다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회귀하고 돌았으면 될 텐데 에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지겠어. 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다는 것에 여러분 흉을 주고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유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무서운 교훈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에베소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항상 분별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에게는 자신의 즐거움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후반에 보면 의로운 자라 하시니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물이 받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와서 그 드린 제물을 태울 때 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라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예배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도록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구나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신다는 것은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서 불이 내려옵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불이 확 내려와갖고 아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참 예배에 내가 증거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기뻐받으신 예배인가를 알 수 있냐는 거야. 참된 예배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또 뜨거움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깨달을까 바로 이거야. 아 이거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오늘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드려졌음을 우리에게 항상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는 마음의 감동과 이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 어텐션하고 계시고 기도를 주관하고 계시고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응답하는 거 다 아세요? 네 욕심대로 하는 거 네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바른 방식으로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는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벨이 올바른 것으로 드리는 순간 그의 형인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형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거기에 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한 것까지 하고 있다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들은 결국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그런 것을 겪고 있지만은 그들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기에 나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한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상이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우리의 육체 이런 육신의 것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만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그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에 약간 이런 아픔과 이런 건 약간 데미지를 낼 수 있지만 네 영 이것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주관할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옥에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너희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순례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벨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세상교회의 그 표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기뻐한다는 거. 이 교회가 그 표어가 참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아벨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벨이 죽었는데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기커녕 지금 무슨 말을 하나 그 내용도 모르고 지금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벨의 메시지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오직 참된 영과 정직과 열린 마음으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역할은 뭐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경 구절을 주고 외우라고 그랬는데 무슨 성경 구절을 외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333.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요. 근데 응답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풀리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하나님 부르짖으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그거 비밀한 것을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 묵상 설교 성경 구절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이거 제가 좀 잘랐어요. 여러분 다 길어서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무슨 행사를 하는 것보단 순종하는 것이 낫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저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게 순종하는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전보로 안 갑니다. 큰 죄 짓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은 잘해요. 그거는 점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점을 안 보러 간다 그래서 점치 똑같은 거. 또 완고한 거.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뭐냐? 완고하게 자기 고집을 피운다는 그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완전히 못 외우더라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순종, 거역, 완고만 뽑으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거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내가 내 고집으로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드리는 기뻐하게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